장로님 그런 신부님이라 그러시 다 그렇잖아요. 신실한 신부님 그래.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다고요.
내가 다 그렇다고 했어.
왜? 좋은 신부님도 받으시고.
자문은 자문은 했었지만 나한테 지금 뭐 내가 어떤 불만이 있으시면 내가
불만이 있죠.
불만이 크다 이거.
세월 받으셨는데 저는 존경스러워요. 아유.
잘 드셨죠? 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질문, 아까 두 번째 질문 하다가 말한 거 한번 해주시면.
아니, 크리스찬이 떠날 때 초반에 우리가 보면은 자기가 이제 아름다운 데 들어와서 이제 그 자애하고 대화하는 중에 예. 뭐라고 그랬냐면 왜 가족들하고 같이 못 왔냐고 질문을 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자기의 충고를 가족들이 자기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위험하고 이 도시가 언젠가는 멸망할 건데 같이 떠나자 그랬더니 안 떠나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자애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기도도 하고 그랬냐 그러니까 다 자기가 기도도 하고 뭐 여러가 충고의 말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됐다 이제 그러시고 그러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갖고 이런 거는 뭐 자기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것도 남도 아니고 자기 가족 또 자기 아들들이 네 명이나 있는데 그 아들하고 부인하고 해서 같이 떠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셨나? 난 처음에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예. 쭉 보다 보니까 이제 뒤에 보면 2부에 그게 나오더라고. 그게. 그래서 아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젠가는 구원을 시켜주는구나 하는 거를 그러니까 초대장을 보내잖아요. 초대장을 보내갖고 크리스티에가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걸 나중에 이제 알았지. 처음엔 내가 이제 불만이 많았다고 이렇게 신앙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나 이렇게 나 혼자만 해갖고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를 하면 들어준다는 우리 복음서에는 다 그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간구하는 거 너희들 간구를 안 해서 뭐 받지 못한다는 얘기라든지 뭐 너희들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는 주지 않는다니 처음에 이런 구원에 대한 그런 기도를 왜 하나님이 만들어줬을까 이제 그 생각에 처음에 좀 많은 고민을 했지.
근데 그 지금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 자애예요. 자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별하고 정확함을 위해서 신중하게 대처하고 이러더라도 그 자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의 형태가 드러나는 거지 이런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실제로 그냥 무분별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일들을 했느냐.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신중하고 분별하면 그냥 자로젠 듯이 피가 없는 사람처럼 인정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그 사랑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관한 얼마나 신중하게 그런 것들을 대처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오전에 했던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소리가 나는 데서
소리가 여기 그 가봐야 돼. 왜냐하면
소리가 나고
여자 혼자서 이 앞에서 계속
문 안 잠그고 오셨어요?
안 잠그고
오셨어요? 한번 가봤죠. 여자분이 자꾸만 혼자
노래 소리 같은
거. 아이고. 사이렌 같은 소리. 사이렌 하는 소리. 아니 그분이 어제 보니까 성경책을 펼쳐두고 영어 성경책 영어도 써있잖아요. 그 기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나는 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눈빛을 보니까 이게 뭐 훔쳐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을 정말 신하고 아느냐? 너무너무 자기가 너무 안다고,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와서 우리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뭐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오는 거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 그 여자 한 분이.
네. 네.
아, 그 어제 저녁에도 우리 탁구 치는데 문을 똑똑똑 때리더라고. 그래서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성경책을 한 것까지 와갖고 이거로 이어서 누가 잊어버리지 않느냐고 주는데 전도사님 거야 그거.
그거 전도사님 게 아니고 낮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달라 그래서 전도사님 준 거야. 가지라고. 근데 지금 그분이 정신이 조금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그러신 거야.
그래 가져갔다 그러면 전도사님 줬다가 그럼 언제냐 다시 가져옮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성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사님이 자기 집에 많다고 그냥 하나 그냥 준 거야. 이거 사용하시라고 그냥.
근데 사용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부족해서 또 막 이렇게 계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커피 사 먹으라 돈 주고
우리 장로님이 커피도 또, 사주고 또 돈도 주고 그래 놓으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엄청나게 친해.
아니 그분 근데 가만히 듣고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장면. 것도 있어요.
장로님이
왜냐면 장로님.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정말 정신이 이상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곰곰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음을 열어서 그분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우리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가까이 와서 하는 분이 어느 분이냐면 톰 할아버지라고 영국 여기 영국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선교사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정말로 많은 일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도 한국에 가서 선교하시고 또 여기서 하셨는데 CCPC라고 있어요. 캐나다에 그분들이 선교하시는데 그분은 정말 저런 분들을 노숙자를 교회 자기 집에 다 초대를 하셔서 정말 또 한 사람 사람
뒤에 문이 안 잠긴 거
손 악수하고
뒤에 문이 안 잠긴
끌어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먹을 먹고 그래도 훔쳐가지를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으로서 그분들도 사랑을 알기 때문에 훔쳐가지 않고 정말 끝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런 톰 할아버지를 볼 때 모든 걸 다 세상적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말씀 성경 찬송가를 잊어먹지 않고 하나님한테 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저분이 그렇게 지금 성경을 말씀을 성경책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 해달라는 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아 그게 아니라 어제는 성경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책 하나를 달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어제 줬는데 또 저녁 때 와서 이걸 누가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조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게 해서 생각을 착오를 일으키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혹시 노숙자이시지 않으셔요?
노숙자 같아요.
어제 와가지고
노숙자이신 분들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대부분 정신질환이 같이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들을 요구할 때는 돈을 주시지 마시고요. 밥을 사주세요. 왜냐면 돈을 드리면요. 그분들이 가서 마약을 하고 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밥을 사주시면 돈보다 밥 사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어제
아니 뭐 어제 그 탁구 치실 때 그 놓고 하신 그분
누가 막 그냥 막 문을 막 저거해서 나가니까 이거 우리 교회를 주무시는 분이에요? 주무시는 분이에요?
알아요. 예.
저가 또 오전도 사 전도 저 성경책을 어?
그
주셨대요.
아, 욕을 해서 낮에 직접 드린 거예요. 특별히 한글 영어 성경이 필요하다고 하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글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한글 영어 성경이 필요하대.
장모님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배워놓으니까 이 피넛들은 빵을 자기도 못 먹는데 이거 먹으래.
그러니까 너무 잘 먹은 거예요 장모님.
자 그래 어쨌든 또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오전에 한 것들 중에 오전에 한 것들 중에
그런데요, 저기 아, 그 뭐예요? 크리스찬한테 그 식구들을 안 데리고 온 거에 대해서 아, 그거를 물어봤잖아요.
예.
그랬을 때 크리스찬이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잖아. 자기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그 가족들한테 별로 그렇게 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런 거를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나야지 그것도 힐링이 될 텐데 저는 그
수다쟁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수다쟁이?
아니, 가족들
크리스찬이 집에서 떠나요.
예, 예. 떠나면 식구들이 아, 비웃고 막 경고도 하고 그러면서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잘못도 크다. 자기가 자기 식구들한테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기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전도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그런 죄책감 같은 거 많이 저는 그게 감명 깊었어요.
아 그래요?
저한테 닿아는 그 경험이니까.
또 하나 좋은 점은 첫 번에는 예. 이제 뒤에는 별로 없는데 누가 그 뭔가를 넘어졌을 때 뭐 할 적 이게 이렇게 지적하면 그러잖아요. 아 그 그런 부분도 나한테도 있다는 거 신이라는. 그 크리스찬을 볼 때에 굉장히 그 순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자기 저 사람이 잘못으로 넘어졌어 나는 아니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그런 점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은 그 끝까지 그 멸망이라는 도시가 있는지 알면서도 가버리는 거하고 멸망의 도시에서는 도저히 거 있을 수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점이 있어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점이 그 지금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정말 강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요. 예,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질문들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세 번째 강의 시간에 이제 믿음과 소망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믿음과 소망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믿음과 소망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한번 생각해 보셨죠? 믿음하고 소망에 대한 등장을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관계인 것 같아?
같은 마을에서 산 사람들이죠.
믿음과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 소망을 잃을 수가 없다.
불가분의 관계
성경 말은 성경은 저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나와야 되는데 사랑 왜 없었나 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
똑같은 질문이시네.
믿음과 소망의 관계는 그거 같아요. 믿음이 그 허영의 도시에서 결국은 죽잖아요. 결국은 죽는데 하나의 미달 같아요. 근데 쭉 읽어보면 나중에 답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이건 다이어드는 11장에서 15장에서 이제 목사님이 질문하신 답인데 나중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18장인가 몇 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 소망이 믿음하고 친구였대요. 친구였다는 말이 나오더라고 나중에. 그런데 그 믿음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소망이 저기를 전도를 받는 거예요. 죽는 모습을 보고 아 저런 게 신앙이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를 미랄이 떨어져 갖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소망은 생기지 않는다고. 그 믿음이 굳건해져야만 나타나는 게 소망이라고.
하나의 원인적인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고 그림의 결과가 이제 소망이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예? 동역자.
동역자.
한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면 이 옆에 사람이 붙들어주고 예. 믿음이 넘어지려고 그러면 소망이 이렇게 세워주고
아니 믿음이 죽으면서 소망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
그랬더니 저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믿음이 죽으면서 소망이 그거를 뭐 그 저기 깨달음이 와가지고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집사님 말하고
또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졸음의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너무 맛있는 걸 먹었기 때문에 자 믿음과 소망의 관계
믿음으로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까 얘기한 거 다 똑같은데.
저는 이제 심리적으로 하지 마세요. 주세요, 저거.
불가분의 관계가 같습니다. 계속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연결고리가 링크가 믿음과 소망이 결국에 하나의 그 링크 연결된 고리라고 불가분의 관계를 갖다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 소망도 끊이 되고 그 믿음이 없이는 아까 지금 조금 말씀하셨지만 그 연결고리는 항상 링크가 되는 것 같아요. 동료들 같이 떠줄 수 없는
우리 저기 뒷자리 앉아 계신 분들이 한번 얘기를 좀 저 뒷자리 앉아 계신 분들 채천 만들 같으세요
여기에서 이 소망을 믿음과 소망의 관계가 믿음이 죽음으로써 소망이 이 소망은 소망이 또 자기 이 소망은 자기 그 이름을 소망이라는 자기 스스로 지어서 자기가 소망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렇게 나오는 저는 여기에서 소망과 믿음이란 믿음이 그 죽음으로써 순교함으로써 믿음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소망
또 다른 분이요.
우리 허구사 얘기 한번 해봐. 배우는 마당이에요. 누가 저거?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그 믿음하고 소망이라는 이 내용이 하나의 이제 내용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정말로 실체적인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둘 다를 지금 번역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단계 속에 믿음과 소망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믿음과 소망이라는 개체가 등장을 하여 크리스천과 동행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이것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연관지어 생각하지를 않죠. 같이 존재한 것이라 뭐 서로 연관이 없는 어떤 똥 떨어진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믿음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소망을 갖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헌신과 노력과 주어지는 어떤 희생이 없이 소망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 믿음이 허영의 시장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가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는지 그것이 바로 믿음이 쌓아놓았던 믿음의 어떤 희생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희생 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단순히 소망을 가진다라고 해서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의 어떤 희생적인 믿음의 결과물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그냥 뭐 막연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를 드린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지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내가 노력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그건 이제 좀 이따 다루게 될 텐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의 관계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어떤 의지를 들여서 감당해야 될 그런 영역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이 없이는 결코 죽음의 강을 건널 수도 없고 소망이 없이는 결코 그 하나님의 시온성에 도달할 수도 없고 그 문을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막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의 희생을 통해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번연이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내려오면서 이제 크리스찬이 믿음을 만나요. 그죠? 근데 믿음이 만나는 그 과정 속에 믿음과 대화 속에서 참 믿음이 뭔지를 크리스찬이 이제 배우게 되고 번연은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죠. 어떤 모습으로 소개가 될까요? 첫 번째 크리스천을 만났을 때에 크리스천이 믿음을 향해서 소리친 내용이 있죠? 뭐라고 소리칩니까?
경외하는 친구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던 도시를 떠날 때 내가 당신과 함께 갔잖아요.
아니, 그 전에.
기다려달라고. 네.
그러니까 믿음이 막 앞을 열심히 달려가니까 뒤에서 크리스천이 뭐라고 소리쳐요? 나를 좀 기다려줘. 네, 같이 가, 나랑. 막 가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는 그 믿음의 순례의 길은 지속적으로 경주하는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의 길은 그냥 허영허영하면서 시간을 때우며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경주하듯이 달려가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주가 경쟁을 위한 경주가 아니에요. 나와 싸우는 경주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결국 자기가 기다려달라고 소리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계속해서 바삐 그 길을 가자. 결국은 나는 기다릴 수 없다. 빨리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자 크리스천이 열심을 내서 앞질러버려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앞질렀다라고 환호를 치다가 어떻게 탁 돌뿔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죠. 넘어지게 됐을 때 만약에 이 경주가 경쟁을 위한 경주였다면 믿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얼커니 하고 또 열심히 달려갔겠죠. 근데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주죠. 이 경주는 자기와의 싸움의 경주라고 그런 거예요. 1등을 하는 자가 면류관을 받지만 그 1등은 경쟁을 위한 1등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경쟁하듯이 이 과정을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동역하며 가는데 자기 자신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타인과 경쟁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뒤도를 돌아보지 않도록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경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싸워나가는 자신과의 싸움이지 결코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타인과의 경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어려워지죠. 비밀이 생기게 되고 우리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남이 하는 일은 잘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맡은 일, 내가 책임진 일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조금 빠르다고 하여 교만하지 않죠. 그렇죠? 나보다 조금 뒤쳐졌다고 해서 저 사람을 능멸하지도 않아요. 기다려줄 수 있죠. 아량 있게 그를 손을 내밀어 이끌어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 참된 믿음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판단하고 정죄하고 못됐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려서 떨쳐버리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서 함께 가자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함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이제 참된 믿음의 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보여준 또 하나의 특징은 어떨까요? 이 사람이 이제 과거의 삶들을 물어보죠. 크리스천이.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천과 같은 지역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유순. 유순이 돌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죠. 물어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 돌아갔을 때는 굉장히 핍박받았다래요. 어떤 핍박을 받았을까요? 이미 이제 앞에도 좀 나왔는데 이 바보 멍충이라는 핍박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물에도 잘라야지 갔다가 돌아오냐? 이 멍충아? 이러면서 막 핀잔을 주고 사람들을 막 공격하게 되죠. 그 앞에 부분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자? 그 모든 자기를 향한 수치심을 해결하는 통로를 어디로 열었어요?
네, 크리스찬.
크리스찬을 욕하는 대로 돌렸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방향으로 안티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안티크리스찬들이. 근데 지금 믿음이 소개하는 이 유순에 관한 이야기는 일곱 배 더 나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유순이 크리스찬과 함께 길을 떠났을 때보다 되돌아와서 더 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누가 고립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신중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잘 해나가는 것들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의지를 들여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이제 오면서 또 누구를 만나요? 과거에 이제 일들을 물어보는데 크리스찬이 누구를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누구를 만났다 그래?
바람둥이
여자. 남자였는가 봐요, 믿음이. 그죠? 바람둥이 여자를 만났다 그러는데, 그 바람둥이 여자를 통해서 유혹을 받죠? 근데 그 유혹을 잘 이겨나가죠? 근데 그 바람둥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말 그대로 바람둥이야, 그죠?
세상 패라.
자문서에서 말하는.
사실?
여자 아니에요?
예?
자문서에서 말하는. 그 아들한테 경고하는 여자들.
그 왜 아들아 너 그 바람둥이 여자한테 놀리지 마라. 뭐.
근데 여기서 말하니 바람 사실 바람둥이는 남자를 표현하는 지칭인데 그죠? 하여튼 바람둥이 여자는 세상에 대한 유혹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유혹을 받습니다. 누구나 다 유혹을 받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 유혹을 거부하는 사람이죠. 잘 이겨나가는 사람이죠. 참된 믿음이 있어야만 그 유혹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유혹은 안 올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 얘기하죠. 믿음이 좋으면,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유혹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누구나 다 유혹을 받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유혹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문제예요. 참
예. 무서운 건 자기가
넘어갔는데도, 그러니까는 외향적으로 나오는 절전이 그렇게 크게 이게 식별되지 않으면
네.
자기가 거길 지나오면서 넘어갔는데도 모르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죠.
외향적으로 이미 네. 해이해져 가지고 내 안에 많은 세상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자기 안에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룬 어떤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그 자기가 쌓아놓은 명예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들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꾸 가리죠.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어디 나와요? 수다쟁이. 수다쟁이가 이제 다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수다쟁이가 전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수다쟁이는 사실 여기서는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Almost Christian이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을 받을 때, 낭망되고 절망될 때 진실하게 이야기하죠.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나의 도움을 다오. 크리스천들은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천은 계속하는 과정 속에 만나는 자기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솔직함이 오히려 화살이 돼서 자기를 향해 돌아올 때는 우리 자꾸 그것을 멈추게 되죠. 한두 번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은 이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치부를, 기도 제목을 드러내지 않죠. 그게 이제 공동체의 아픔이에요. 근데 그런 아픔이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만 참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아직도 큰 산들이 있고 큰 숙제가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나의 그 아픔을 드러냈을 때
예.
어느 날 그게 반대로 나한테 화살이 되고 공격의 상대방의 공격이 무기가 돼 나를 흠집을 자꾸 낸다면 이제 가다가 보면 아 사람은 결국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자연히 그 믿음이 하느님하고 나와 그 두 분의 관계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그와 같은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같이 가는 사람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힘들어요. 예.
되게 힘든 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실하신 성도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그 속에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말함으로써 시험이 들고 내가 믿을 곳이 없구나 그런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천리역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혼자는 가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동행하는 동행자가 필요한데 그 동행자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순례의 길은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가장 쉬운 거는 부부가 그랬으면 좋겠고 부부끼리 그렇게 가면 굉장히 좋죠. 부모와 자식이 그렇게 가면 더 좋고 그렇죠? 또 교회 안에서 그런 형제자매들이 생겨나면 더 좋은 것이고 어쨌든 그것들은 상황이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상황은 그렇더라도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그 아픔을 털어놓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가 나중에 또 그걸 자꾸 드러내 어느 분이 어느 성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자꾸 또 이렇게 끄집어내가고 막 갈퀴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속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그걸 또 자꾸 반복하니까 꼭 할머니들 왜 저기 뭐 치매한 그런 거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또 다가와다가 또 실연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교회를 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멀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많이 듣고 제가 얼마 전에 갤러리에 가서 청년들이 정말 신앙에 많이 걸어오면서 자기네들이 해이를 느낀다는 말을 들을 때 너무 뭐냐면은 배신을 느낀대. 배신을 왜 배신을 느끼냐면 한국이나 여기나 장로나 집사나 하는 뭐야 그 행동이 너무 배신을 느낀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면서 살면은 그들이 정말 본받을 텐데 배신을 느낀다는 소리가 너무 가슴이 아픈.
근데 사실 젊은이들 마음속에 이제 신앙심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그들이 요구했고 기대했던 것만 못 미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그들의 마음의 상처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가 한 말은 지키죠. 근데 우리는 인사말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이게 문화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많은 아픔들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이제 그 수다쟁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가장 할 말이 많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수다쟁이가. 아니 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다쟁이가 말과 행실이 다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집안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가 가족한테 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안 됐대. 이게 아닌데 그런데 자꾸 다툼이 억울하다 보니까 자꾸 도망치고 싶고 사실은 정말 가정에서 깨어지고 그래도 사랑으로 뭉치니까 또 이제 그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 되살아나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20년 동안이나 부딪히고 또 저게 해봤지만 지금은 많이 눈빛만 봐도 서로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꾸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
그럼요. 어쨌든 이제 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바람둥이란 여자와 유혹 속에서 이겨냈던 모습을 통해 참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옛 자아와 싸워 이기는 믿음이 참믿음이에요. 옛 자아와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 전에 이 쾌락과 향락에 대변하는 이 내용에 제가 느끼는 것 중에 답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눈을 감아서 이겼다라는 내용은 좀 기억 할 만한 내용.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뭐야? 중요한 거.
그
바람둥이를 만났을 때, 네. 그러니까 바람둥이가 제시하는 그런 게 이제 쾌락과 세상적인 쾌락과 유혹이라고 하는 일종의 하늘에 대한 누리는 기쁨의 반대급부의 세상적인 기쁨으로 제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눈을 감아서 믿음이 그것을 넘어갔다라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그 눈을 감았다는 표현은 뭘까요?
마음을 또 돌렸다라.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망가는 거, 보디발의 아내에서 그 유혹에서 도망가는 것도.
그렇죠. 바람둥이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로 소개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눈을 감았다는 말은 그 세상적인 유혹의 가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부가 어떨 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의지, 아, 그래, 나는 그 세상적인 가치 별로 생각하지 않아. 이러면 없어지나요?
자기 의지 갖고는 안 되죠. 네. 하나님 의지에.
첫 번째 반응으로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거가 될 수
그렇죠.
있거나 네. 또 다른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그거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예.
하나님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음탕한 뭐 바람들이 저기나 지옥으로 치닫는 그런 말씀이 떠올라서 거기서 눈을 딱 감고 모른 척하고 시침이 뚝대고 자기 갈 길을 막
그것도 되고. 그러니까 가치의 비교를 통하여 더 나은 가치가 인정이 되어야만 그 무가치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려면 그것을 대신할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를 느끼는 만큼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크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내가 의지를 들여서 나 저거 무가치한 거야 버릴 거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생명의 가치를 두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것들을 무가치하게 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기가 누렸고 자기가 이룬 모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내용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저 그런 비유도 있죠. 저기 농부가 밭을 갈다가 부화를 자기 거 덮어놓고 자기 모든 거를 팔아왔어요.
그렇죠.
그만큼 저도 많이 그리워요. 하나님에 대한 걸 알아야 내가 이거를 버리고 이거 사지요.
그렇죠.
그거 보여주셔야 되잖아. 내가 믿게. 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고 당장 내 삶에서 연관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내가 보기엔 내가 노력하는 거잖아 같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한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주신 축복이 더 크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살긴 사는데 그것까지 살잖아. 세상 가치를 가진 사람이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내 안에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저거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이 가치 되는 그 귀중함이 안 되면 도저히 뭐 이런 것 같고 비교 안 되니까 아무리 나를 욕해도 눈을 감고 가지만 아 이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네. 이 가치에 대해서 내가 귀중함을 모르면은 당연히
그렇죠.
애서같이 장자권 네.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이 분명하게 딱 그렇게 목적 있는 삶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우리 실삶 속에서는 아까 집사님 말씀대로 계속적인 도전적인 유혹이나 그거는 떨쳐버릴 수 없는 게 계속 들어오면 도전받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그것을 내가 이 성화장에 가는 거는 늘 내가 각성하면서 깨달음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이제 그 유혹을 물리치려는 것은 물론 내가 의지를 들이지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제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아 그것은 아니다 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배치를 하는데 실 삶 속에서는 계속 도전적인 것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죠. 뭐 육체 종목, 그 안목장, 이생자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오는 게 그래서 가슴 과연 그렇게 우리 가정들이 사실은 부딪히는 바닥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믿음이 한 노인을 만나죠. 그 첫사람 아담이라는 노인을 만나는데 그 노인을 통해서 많은 유혹을 받죠. 어떤 유혹을 받아요? 자기랑 함께 살면 자기 딸 세 명을 한꺼번에 주겠답니다. 근데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뭐예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노인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만 이 요구사항이 이루어져야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교만, 오만, 자만, 세상의 영광.
육신의 정욕.
아, 그거 말고. 예, 예 맞아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 딸의 이름이야. 이 사람들과 결혼시켜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의 그 간청이 굉장히 유혹스럽죠. 그 세상에 대해서 빠져서 그냥 나와 함께 세상 속에서 살자는 거예요. 지금 가는 길 포기하고 포기하고 지금 여기에 머물러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자고 요구하는 그 사람을 거부하자 그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쉽게 놓아주던가요? 어떻게 합니까? 예, 막 위어잡으면서 그것을 뿌리치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옛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는 우리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뿌리치고 쉽게 거부할 만한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본인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정말 의지를 들여서 이거는 잘못된 길이고 죄악된 길이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들여서 거부했을까? 아니면 그 여인이 미워져서 거부했을까? 의지는 의지인데 그 의지가 그 여인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어도 그 여자가 음탕한 짓을 하고 있고 이미 경력이 화려하다면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겠죠. 그런 내용을 요셉 마음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더라. 그 목사님인데 자기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대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뿌리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아픔이고 쉽지 않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첫사람 아담의 그 요구와 유혹을 뿌리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 뿌리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은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기에 대한 그 그러니까는 혐오감 또 뭐 하여튼 죄에 대한 그 자기에 대한 그 아주 나쁜 감정 있잖아요.
예예. 예.
그 자괴감 그게 굉장히 힘들게 지나면 다음에 그런 욕이 왔을 적에 어떤 환경이 처했을 적에 그게 생각나더라. 내가 이걸 또 해?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그걸 생각하면 내 이런 거 이거하고 내 그거하고 다시 바꾸면 죽어도 안 갑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근데 그렇게 되시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고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넘어지긴 하죠.
또 그 길을 가요.
네. 그만큼 네. 그 과정이 인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하나님의 넘어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생각해요.
여기서 보면 믿음이 그 노인의 그것을 뿌리치게 된 근본적인 계기가 이마에 써있는 그 얘기를 네. 조심하라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말씀으로 받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일반적인 좋은 권위를 제시하는 아이디어로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이마에 있는 내용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거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내용이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믿어 이런 내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옛 첫사람 아담에 대한 유혹과 그의 그 끈질긴 어떤 집착, 집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죠. 해결하고 이제 만나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고 불만과 수치. 불만과 수치를 가다가 만나죠.
불만과 수치만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한테 생각한테는 불만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또 수치를 당하는
근데 이게 불만과 수치를 만나는 건 뭐냐면 참된 믿음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 요소가 이 두 요소예요. 불평하는 거. 이 불만은 사실 불평이라는 표현도 되겠는데, 이 불평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가장 심각한 병 중에 하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불만을 많이 하던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불만하고 수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불만이 생각 안 나세요? 잘? 생각이 잘 안 나세요? 네.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해오는 가장 위험적인 요소가 뭐냐면 불명, 불만, 불평. 여러분들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도 끝도 없이 했던 게 뭐예요? 불평불만이죠. 불평불만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은 참된 믿음을 갖고자 하는 신자들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요소죠. 그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쉽게 얘기해서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불평불만 많이 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사회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되니까 불만.
네. 아니 교회 안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불만 제일 많아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만 되게 많아요.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정말 일반적이고 평상적인 사람들은 대통령이 말하면 다 믿어요. 나라에서 얘기하면 아, 다 따라간다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일깨워야 된다고. 저 무지한 국민들을 깨우쳐야 된다고, 그들을 계몽시키죠. 운동권들. 네, 운동권들이 계몽시키는데, 계몽시켜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정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불평불만의 대상인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죠. 세상적인 사고로 가득 차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불평불만이 많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불평이라는 거 말이죠. 이런 것도 불평이 될까요? 하여튼 뭐 교회에 있는 일을 갖다가 그걸 사실대로 얘기하는 사람, 저 사람도 불평한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그건 불평이 아니죠.
아니죠. 네. 근데 대부분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 불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의도를
사실을 얘기하는데 교회에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것 자체까지도 저 사람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불평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감사의 조건으로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있는 사실만 얘기해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야, 이 도마토를 얘기하는데 이 도마토가 아 얘는 왜 이렇게 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아유 이게 커서 너무 감사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을 얘기하지만 전혀 다른 뉘앙스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느껴요. 저 사람이 불평을 갖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얘기하는지. 근데 이 불만을 얘기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없어요. 돌아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불평불만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백해무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구해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불평불만을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같이 있으면 좀 전염돼요.
여기 진실한 착한 믿음 있는 이 사람이 그 음침한 골짜기 아, 겸손의 계곡에서 만났을 때 하는 취한 행동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차는 거예요?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줍지 않게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옛날에 제가 경험했던 안수 집사 얘기를 했잖아요. 근묵자학이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한편 불면하게 불편하고 불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나물 누가 한번 이렇게 한번 씹어 보셨어요? 졸음이 싹 사라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동쪽으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데 너무 졸리더래. 너무 졸 아마 이
진짜
너무 졸려가지고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지금 이 안 좋은 얘기를 이제 입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잠이 싹 사라진대요. 그만큼 불평불만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하지 않아야 돼요.
별미 같아서 깊은 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세상적인 마인드가 그리스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인드로 변하게 되면 감사하는 말만 하게 돼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이 참된 믿음을 장애하는 장애물이 된다고요. 교회에서 남자는 울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남자분들은 어떠세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예.
찬송 부르면서 우는 사람.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래 말했죠. 남자는 세 번 딱 운다. 남자가 울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수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된 자기의 수치심을 드러내고 그를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해결됐음을 기뻐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수치심이 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런 이 모습을 보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우리 그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목사님, 그 실제 저희들은 민간인들이 다 모든 거 밥도 주문한다고.
예.
저 여의도 비행장에 있을 때. 근데 그 중에서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꽤 되는데도 정식으로 저 식사 그 기도를 안 해. 예? 아주 통매야 그게. 정말로 통매인데. 어느 한순간부터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내로 직접 보고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치심을 느끼는 건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것도요. 네. 그 수치심을 이제 표현할 만큼 그 안전지대가 조성이 되면 은혜스럽던데요.
아, 그렇죠.
저는 정말 저기 은혜 받아서 우는 사람 보면 참 멋있어 보여요.
우리 권사님, 저 집사님, 우리는 새벽에 다 끝나고 팀을 떴죠, 여기.
내일.
여기 하면 아침이니까 그냥 줄 쫙 서요.
근데요?
그럼 우리 거기서 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쫙. 이것들이 붙죠, 사람들이. 사람도 그런 거 어디서 봤지?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 나올 적에 의자가 항상 특별히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말씀 안 해도 이미
아니 제가 했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제가 그거 할 적에 그 여호와 증인들이 저희 가게 와요.
네.
한 50명 기회로 오는데 걔네들 이제 서로 하니까 걔네들 의자 갖다 앉죠. 돌아갈 때는 의자 다 갖다 드리고 책상 정리 다 해요. 근데 제가 교회 갔더니 그냥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 같이 하자고. 걔네들도 우리 한데 우리 아까 기도한 거 봤다 이 사람들이 다. 근데 우리가 나갈지 네가 그거 나가면 저 사람들 뭐라고 그러겠냐. 기도는 잘해도 의자는 이럴 거 아니야.
그게 수다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항상 앉으면 갖다 놓고 돌아올 때 제자리 딱 갖다 놓고 그러고 오죠.
자, 그래서 이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고 그 참된 믿음을 장애하는 요소가 그렇게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심각한 참된 믿음과 비스무리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구의 만남이야? 수다쟁이. 수다쟁이와 만남인데 수다쟁이가 어떻게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본문에서 여기 번연이 굉장히 잘 수다쟁이를 쓰고 있는데
가르소연의 아들이고 마을 많은 동네에 산다. 재밌는 표현이지.
근데 그의 외형적인 모습은 어때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크리스천적인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는 기도와 회개, 신앙과 거듭남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쭉 얘기한다고.
근데 그것보다 맨 처음에 그를 소개할 때 그는 키가 굉장히 커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얼굴이 굉장히 잘생긴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떻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목사님 사모님은 점이 많으세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점이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분이 50m 미인이야. 50m 밖에서는 점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인이세요. 근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점을 세기 시작한대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한 시간 내내 쉬어도 다 못 세웠는데 그 정도로 점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유사 그리스도인인 수다쟁이가 그런 모습이에요. 멀리서 봤을 때는 그만한 키에 그만한 외모가 없어요.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때요?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못생겼다는 말은 뭐냐면 밖에서 보이는 그의 모습, 외형적인 그의 모습과 실제적인 그의 내면의 모습이나 그의 삶이나 가정은 굉장히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그림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있죠. 밖에서는 성인이지만 집안에서는 악마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악마라고.
믿는 자들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목사님. 내 내면을 들여다볼 때 어떤 때는 이게 믿는 자의 마음인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이거 참 그런 걸 많이 절감하죠.
근데 이 수다쟁이를 읽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한번 찔릴 겁니다. 나도 뭐 이런 면이 사실은 있는데라는 그런 얘기.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얘기 같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던
어쨌든
사실 지금 여기 두 크리스찬이 몰라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정도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굉장히 우리의 친근하게 존재하는 다시 말하면 내면의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이게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의 대단한 위인처럼 보여지고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큰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의 삶이나 그분의 말이나 그분의 가정의 삶을 보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유사 그리스도인, 이 수다쟁이의 특징이 어떤 거예요? 첫 번째가? 달변이라는 거예요. 달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거죠. 그 말에 다 속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모르는 게? 없어요. 박식해. 어떤 질문을 얘기해도 답을 다 잘해. 그렇죠? 특별히 어떤 얘기를 좋아해요? 교리적인 얘기. 네. 어떤 옳고 그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이 삶을 움직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쟁이인 거예요. 그 말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언쟁을 좋아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니 그 믿음과 그 크리스찬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은 이미 그 얘기를 알고 있는데 믿음은 넘어가죠.
믿음이 넘어갔어요.
예. 크리스천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지 않죠. 대화를 하지 않는데 믿음은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좋다라고 칭찬까지 합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왔을 때 이야기했을 때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 사람 수다쟁이 속이는 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진실을 알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해야 그 진실을 파악합니까?
찾고 와서 물어보죠.
예. 그러니까, 왜, 뭘 물어봐요? 어떤 내용을? 실제로 그 네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죠.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실제적인 얘기들을 물어보죠. 근데 이 사람은 대부분 다 피상적인 얘기만 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개혁주의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요. 한국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려 있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발라요. 그리고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건설적인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아픈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에서 멈춰요. 거기서.
자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많습니다. 저도 그런 걸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네. 말씀은 뜻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의 사람들은 따르지 않으니까 떳떳하지 못한 거야 이게.
그렇죠.
그 뒤에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래 그래 저는 그 말이 아니라 아까지도 다
예, 아니 책이 예. 저는 그 전에 주신 장관님 주신 책을 읽었는데 그 예찬사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는 믿음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이 예.
신.
예.
근데 거기에 나온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이 책에는 없어요.
예.
그때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앙에 대해 듣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듣는 것은 단지 마음속에 씨앗을 순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 마음과 생활에 참 열매를 맺었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여기니까 하나 찾아봐도 그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수다쟁이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를 갖다가 한 거라고요.
예. 수다쟁이 그렇죠.
수다쟁이 한 얘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수다쟁이, 그러니까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넘어갈 수밖에 없고 넘어가면 그런 사람들에게 후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분별하는 방식인데 분별하는 방식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만.
그 유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저도 보면서 생애, 짧은 생애 속에서요. 이 사람들이 미치는 그 연향이 말이죠. 어째서 황당합니다, 목사님. 이건 뭐 완전히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이 주의가 아주 혼탁해져요, 목사님. 그리고 그냥 폐가 갈라지고 미치는 거라고. 이게.
그렇죠. 교회 안에 그런 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다들 모르고 다 적어도 그러나 실생활을 보자고 우리가 열매가 있나 없나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접근해서 그런 얘기를 해버리기 시작하면 그 신앙이 연약한 자는 이 시기를 포기하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처음에 들어오면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넘어가기 쉬운데
그럼요.
그게 느끼는 그 의심이 조금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새로 오신 새 신자나 이제 연약한 분들한테 또 이렇게 결국은 그래서 위선은 결국은 못 견디고 나가는 수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올모스트 유사 그리스도인이 어떤 거냐면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말한 내용을 포장하려고 하니까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선 성인이지만 집에서는 악마인 거예요. 자기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못 되지만 세상에서는 성인군자처럼 불리는 거예요. 자기 집 하인들에게는 굉장히 못된 그런 주인이지만 세상에서는 인자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유병국 선교사, 유보인 선교사. 한국의 그 어떤 장로, 또는 뭐 재벌로 저는 근데 한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너무 귀한 장로님으로 거의가 다 못 믿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 뭐 특정한 얘기지만 그 사모님과의 그 웹 선교하고의 단체에 대해 있어서 자기를 맡아줄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동생, 자기 밑에 있는 바로 밑에 동생이 베트남 그 모든 이런 걸 관할한 건데 1년 딱 하고 나서 사표를 낸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누님 되시는 분의 입장으로서 그 장로님하고의 관계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근데 그 동생분은 그 장로님의 인격과 신앙의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해서 일을 했는데 한국을 떠난 그 외부 세계에는 이게 아닌 거예요, 부산이. 고백할 정도야, 이게. 그리고 나서,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만뒀는데, 김창현 목사님들은 그걸 다 알잖아. 한국에 갔어. 1년 반 동안 시간이 있어서 사모님하고 외국인들,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가서 일 다 돌봐주는 거야, 1년 반 동안. 하나같이 문제가, 필리핀과 이런 사람들 보면요, 임금 못 받고 쫓겨나가고 봉급 못 받고 찾아가서 해결하면, 죄송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 교회에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질문 하시라고. 이게 그 사람들의 말만,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냐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도 그 입장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 무사님처럼. 네. 근데 그만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 이게.
그렇죠.
근데 가장 힘든 게 목회자, 장인도 목회자, 목사님, 또 사위도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사위가 안 좋아?
사위가 완전 죽이듯이 원수가 돼가지고 그게 해이를 많이 느꼈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가만히 보면은 저기 굉장히 신실하시고 그런데 장인을 목사님이 무식하다고 목사님한테 장인 목사님이잖아요. 선배 목사님인데 서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아무도 보지 뭐가 이해가.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뭐가 있겠죠.
건드려가지고 그 자존심을 뭔가 건드리니까 그게 그렇더라고. 사랑 관계가 내가 사랑으로 하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그게 나를 갖다가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사이가 이렇게 되지 않나. 그 대답하는 사람, 내가 그걸 다시 받는 사람, 그게 정상이 돼야 이게 잘 되는 거지. 우리가 정말 그 환경에 겪어보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틀림없이 기도하면 자기 잘못했다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과를 안 하면 그게 안 되더라고. 내가 그 사람한테 앞에 가서 내가 조그만 거 큰 거 상관없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때 나 때문에 잘했을지라도 하여튼 관계에서 불평이 있었거나 그러면 내 마음 먼저 성령의 은혜가 되면 그분한테 사과하면 금방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미움만은 안더라도 그것도 저기 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야지 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데 서로가 어떻게 서로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정말 악화될 수도 있고 또 한쪽이 계속 받아주면 또 한쪽 어느 날인가 또 따라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크리스찬이 이제 각성해서 그 길을 시작할 때 느꼈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문제예요 다. 그러니까 이거 부분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생각이 있다면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것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세상에서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불완전하기 시작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수다쟁이에 대한 그 크리스천이 대응하는 방법이 결론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돌아서라라는 네. 부분인데 돌아서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 가만히 읽어보면 시간이 필요한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 사람이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크리스천은 이미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안다는 것은 그 시간이 진행된 내용이 있는 거고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알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되어지고 된 사람만이 그런 부분들을 영적 구분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분별이죠.
예, 그렇게 네. 돌아설 수 네.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서 나왔던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들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의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삶을 잘 유지해 나가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분별력 있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으란 소리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후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이겨 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신중하는 것이고 경건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깨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만 있는 일, 내가 사는 삶 속에서는 뭐 상관없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어떤 한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 공간이나 그 시간에만 머물러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순례의 과정 속에 항상 기억해야 될,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구분할 수 있고 그분의 그래야만 분별할 수 있고 그러면 돌아설 수 있어요. 그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또 어떨 때는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렇게 살 필요 있냐?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해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사다가 뭐 아니면 떨쳐지면 되겠지.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에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것이고 힘들다는 거예요. 힘듭니다.
여기 네.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옷을 입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왔어도 이게 몇천 년 전에 왔으니까 누구도 얘기 안 했으니 이 길이 옳다. 우리 그렇게 왔으니까 얘기하지 말으라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지껏 누구도 지적 안 하고 다 묵인하고 가는데 왜 지금 네가 와서 이제서 그거에 대해 지적해?
그게 이제 허례하고 위선이 담 넘어왔을 때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많다는 거죠.
그럼. 네.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하나의 시련인 거죠. 그것이 이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허영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사 그리스도인과 헤어져서 이제 허영의 시장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허영의 시장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되는 곳이에요. 이 순례길에 들어선 모든 사람들은 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수도사에 들어가서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우리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 허영의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의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실래요? 허영의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들이 뭘까요? 잠깐만요.
13번.
예, 158쪽을 한번 보세요. 158쪽에 보면 물건들이 나와요. 자, 위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이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팔렸다. 집, 토지, 명당짜리, 무형물자들, 직위, 명예, 승급, 귀족 칭호들, 국가들, 왕국, 욕정, 향락 등등이 거래되고 또한 모든 종류의 쾌락을 위하여 매춘부들을 포주들,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은, 금, 진주를 비롯한 각종 보석 등등 온갖 것들이 다 있었다. 게다가 이 시장에는 언제나 마술사들, 사기꾼들, 도박꾼들, 바보들, 악한들, 불량배들 등 온갖 종류의 쾌락과 악을 전제, 악에 젖은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있었다. 또한 도둑질, 살인, 간통, 거짓 맹세, 피 묻은 것들 등 무시무시한 것들을 언제든지 무료로 구경할 수 있었다. 자, 여기 허영의 시장이 이런 시장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적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여 이런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삶을 우리가 설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영의 시장, 사실 이 허영이란 말 자체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전도서에 나와 있는 헛됨, 헛되고 헛되고 헛되었다라고 하는 그 헛됨에 관한 이야기를 허영이란 말로 표현한 거죠. 그런 허영, 일시적인 것, 아침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매매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그 세상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어떠겠어요, 여러분들? 이 허영의 시장에서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세상 가운데서 고난이 없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견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예,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허영의 시장을 만든 두 허영의 시장의 주인이 있죠. 누가 만들었어요?
사단.
아니에요. 사단이 만드는데 사단이 이 허영의 시장에 들어와서 모든 순리자들이 허영의 시장을 거쳐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안주하고 안식해 살아가도록 허영의 시장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재판관, 배심원들 이 모든 사람들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곳에서 이 크리스천과 믿음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왜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네, 옷이 다르다는 거예요, 옷이. 예, 옷차림이 달랐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예,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예, 그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말씨가 다르고 예.
두 번째는 뭐가 다른 거예요? 말이 달라요. 예, 말씨가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 톤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나 그 삶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옷을 옷이 다르다는 표현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옷이 이렇게 색깔적으로 다르다는 표현보다는 삶의 방식이, 삶의 언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 당신이 무엇을 사려고 합니까라고 했을 때 이 예. 뭘 산다 그래? 진리를 자기는 사기를 원한다 그래, 진리를. 진리는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내용이 다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진리가 뭔데?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 자꾸.
아니, 장관이 웃겨야 우리 다 안 졸리지. 아, 감사합니다.
아직 졸린 거 없어 이제.
진리가 뭡니까? 진리.
아, 세상에
뭐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무슨 진리를 사.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근데 특이한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크리스천과 믿음이 감옥에 갇혀요.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생활 방식이 다르고 나와 다른 언어를 쓰고 내가 팔려고 하는 걸 사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여버린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로마의 감을 넘어보겠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마음을 둘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그럼 기뻐하셔야 돼. 왜 기뻐해야 돼? 나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보다는 잘 되는 걸 더 좋아하죠. 세상에서 승진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있잖아요.
네,
집 얻고 토지 넓혀지고
뭐 건강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최고야.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지금 이 허영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만히 교회 내로 보면은 처음에 목사님이 교회에 여기 오셔가지고 그 성도의 호칭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왜 그렇게 저런 표현까지 바꿔서 분란을 만드시나 하는 생각을 썼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런 것 또한 바른 내용이 전파되었을 때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교회 전통과 네. 교회의 관습이 젖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런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안에 네. 주변에 있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그건 뭐 저 생각 그 말씀했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다른 노래인 거 하나
다른 신앙
걸로 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 어떤 질서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바르게 이어 나가기 위해서 사실
그만큼
우리가 부합되는 것이고 뭐 교회의 어떤 말씀 소지가 전반돼도. 그것을 목사님이
추진해
나간 방향
목표가 있는 사실 제가 그 말씀을 꺼낸 이유가 제가 믿음 생활이 여기 제가 믿음 생활 여기서 아마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저도 온누리교회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전도사님이라 부르고 뭐 그분이 은퇴를 하든 어쨌든 전도사님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여기서 목사님이 성도라는 호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내면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죠? 굳이 그걸로 그렇게 저분을 나가시는데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이제 앞에 아까 우리가 지나왔던 허례와 그 담을 띄워놓은 그들이
말한
미선이 말한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전통이 자기들이 천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하는 재판장이 가도 용서해 줄 정도로 확신이 있다는 그 내용이 우리의 모습 속에 제 모습 속에 아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무의식 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것이 목사님이 그것이 성도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나가고 하는 문제들을 연관지었을 때 굳이 그렇게 스트럭을 만들 수 있나라는 마음은 다시 한번 좀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대국이 나쁘고 뭘 차별하고 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우리 믿기 때문에 반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집사님 저는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뭐 리타이어했지만 그것 때문에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왜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써가지고 그게 우리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당신이 오랫동안 저가 있어 그 정도가 됐으면 상대가 이렇게 할 때 그 말이 옳은 말이다. 성도.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해주지 않았느냐. 갑자기 나온 말도 아니고 이거 뭐 대여섯 번 다 나오고 알아들을 만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적인 교회 안에서 이게
이게 따지고 지내왔던 그냥 짱짱한 거야. 이게 자체가 하나하나 개선돼야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앞에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래 와서 그거는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걸 하는데 왜 요동이 치느냐 이거야. 이게 거기에 성도 얼마나 좋아 성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저도 이제 동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관습이 젖어져 있기
때문에 타석에 젖어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했던 거를 버리기 싫어하는 거. 내가 버리기 싫어하는 거 새로운 거.
지금 이 존 번연 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얼마나 우리가 확고한지 그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천년이 돼도 재판받을 수 있고 재판장 앞에 뜨고 내가 사업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는.
근데 저희 언니가 저희 언니도 주님을 잘 믿으려고 했지만 집사가 더 높으냐 권사가 더 높으냐 뭐 그런 말을 할 때 저기 뭐 한국의 그 괜히 뭐야 그 이거 뭐랄까 그
유교적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지금처럼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스스로 생각해 나는 장로니까 레벨이 위고 나는 권사니까 위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걸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래요. 저는 직분을 받았으면 그만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막 떠밀려서 하는 건 아니다 싶은데.
사실 성김의 자리가 저도 뭐 빚을 받았지만 굉장히 이게 떨림의 직분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재발을 시키면서 내가 너의 벌을 먹으면 좋아야 되는데 상당히 이게 저 자신도 이게 말을 하면서도 참 이걸 시키고 행하면 행함을 따라야 되는데 진짜 말로 하지 않고 정말 몸으로 행하는 때 이게 굉장히 책임이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장로의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 다 돌아보고 한다는 그것이 굉장히 압박적으로 그 저희한테
장차원으로 신분자 중에 하나지만 이거는 막을 필요 없어. 장로인 측에 안 됐다 해가지고 교회를 뜨잖아. 아야 이거 나 도대체 이게 뭔가 이거.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산재돼 있더라고.
그럼 어쨌든 이제 허영의 시장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관념적으로 내가 내 현실과는 동떨어진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이 희생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한번 합시다.
네.
예. 쉬었다가.
예. 옥수수가 잘 뜯었거든요.
옥수수 불러가지고 생각이 옥수수 말고요.
네?